오늘은 주현절, 주현절이 지난 수요일이었죠.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세례를 받으신 날입니다. 수세주일이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심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전 세계 개신교 교회는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예수님의 수세주일, 세례받으신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일은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 의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영적으로 매우 메마른 삶을 살았고 육신적으로는 매우 가난하고 공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라키 이후 약 400년간의 암흑 속에서 한 줄기 광명이 이스라엘 땅을 비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보고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광야에서부터 그 비추이는 세례요한의 그 빛이었습니다. 다가오게 될 그 심판은 오실 분이 행하시는데 초상들의 공로로 통하지 않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도 쓸데가 없고 다가올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신실한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했던 세례요한에게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세례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자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곧바로 심판이 집행된다 하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은 그 세례요한에게 적군에 있고 또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은 마음속에 진한 감동을 넣어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목수로서 자신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공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게 되는 시발점에 서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은 세례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에게 자신은 물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은 자신보다 성결한 예수에게 물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례요한 자신이 오히려 예수에게 물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사실 세례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죄인들에게 죄를 씻기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한다면 세례요한은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히려 죄가 있는 자신이 죄 없는 예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인가요? 이 점을 누가 증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에서 자신이 무죄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셨지요. 또한 예수의 직제자들 열두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생활했으니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예수는 죄 없는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과 같은 육체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들이 받는 그런 시험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시험들을 비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될 즈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 40일 금식한 다음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주님을 세 번이나 시험했지요. 예수께서 공적인 생애를 지나는 동안 우리 주님을 넘어뜨리는 시험들이 우리 주님께 여러 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시험들을 우리 주님은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시험을 왔을 때 이 굴복하면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고 그 시험을 모두 이겼습니다.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저는 그는 이런 뜻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며, 괴사는 이 거짓말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었다. 예수께서 사도 요한은 또 요한 1서 3장 5절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인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라는 것이 있다 없다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실제적으로 지음으로써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안다는 이 그릭 동사는 경험을 통하여 안다,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일을 알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들 품에 안겨있는 젖먹이, 젖바리들은, 유아들은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좀 자라서 3살, 4살 정도 되면 죄가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합니다. 저지를 쳐놓습니다.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이 크레용을 가지고 벽에다, 하얀 벽에다 벽화를 막 그려놓습니다. 이거 해놓으면 엄마가 오면 뚜껑이 열리지요. 그러면 막 야단치고 막 눈에 힘을 주고 보면 그 다음에 애들이 뭐예요? 다 지가 안 그럴대요. 거짓말합니다. 엄마의 체벌이 무서워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나쁘고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주님 갓난 애기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주님 어른입니다. 그리고 또한 랍비입니다. 랍비. 어른이기에, 랍비기에 죄가 무엇인지를 일반 평민들보다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경험적으로 지어보신 적이 없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분이에요. 어떻게 죄를, 인간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눈만 탁 뜨고 나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눈을 감을 때까지 수없이 죄를 많이 짓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경험적으로 안 지었거든요. 예수께서는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 죄로 인하여 삶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 것을 어떤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죄를 안 지었습니다. 또 믿음 세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은 무죄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판결했던 빌라도가 우리 주님은 무죄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공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의 증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자신도 예수의 열두 직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한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길래 죄 없는 분 예수께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도 좋겠다는 말입니까? 우리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이웃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 미치고 팔짝 뛸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받아들였어요. 죄 없는데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과 저 같은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인간의 역사 세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구원 의지가 구약 시대에서 인류 역사 세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을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님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창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예수께서 내려놓았습니다.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인생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 부릅니다. 성육신은 우리 주님이 가지신 하늘 모든 영광을 모두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사적 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로 들어가는 첫 스텝이 무엇이라고요? 죄인의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원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는 첫 관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마지막 관문이 뭡니까? 십자가형을 받고 죽음을 맛보고 이 죄인의 한 사람으로 십자가형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일까지,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땅에 오시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끔찍한 고난, 빌립보서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들 같이 되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인의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곳 보스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15절에서 보는 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협력하여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는 자격이 안 되니 결코 줄 수 없노라고 버티기면 이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을 인생들처럼 죄인으로 헤아리끔 받게끔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 내게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의 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이거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유. 한 손에 세상 것을 움켜잡고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거 내려놓을 때 비로소 빈손이 되고,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려놓음. 당신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거 가득 채우자면 뭐예요? 세상 것이 다 빠져나와야 돼야 들어갑니다. 이거 가득 차 있으면 안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로 내 심령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덤으로. 이런 약속의 성취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에게 육성으로 말소리로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으신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례줄 때 물을 찍어주지만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침례교에서 주는 방식으로 줬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요단강 물에 탁 잠겼다가 싹 물에서 올라올 때 머리가 나올 때 하늘이 쫙 갈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의 예수의 머리 위에 내리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고 세례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의 귀전에 들렸습니다. 신비체험이 일어났습니다. 요즘도 성령으로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환상도 보고 성령의 음성을 피지컬한 음성으로 육성으로 듣기도 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는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확증받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확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건은 예수는 메시아, 즉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아들로 공적인 인준을 받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의 길, 공생의 길을 가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흔들려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다음 40일 금식하고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시험을 했었어요. 그때 주님이 흔들리지 않았거든. 이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자각이 분명해지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한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은 이사야 41장의 인용문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 나오는 유명한 종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 종은 메시아인데 그 사명자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야 하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들려주신 이 말씀은 사역의 첫 발을 디디는 우리 주님께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렸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 땅 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고슴도 치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과 딸이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자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런 높이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는 괜찮아요. 주님 기다려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뻔하게 안 할 때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사랑은 하지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예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고 늘 그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했다 기록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도 안 해서 말입니다. 넘어가는 것 안 해도 괜찮아요. 기다려주십니다. 주님, 우리 자주 부르는 복음성 있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는 아들 되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한다면 복종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이곳 보스턴 땅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떤 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첫 스텝입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런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예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곳 보스턴 땅에서 한번 그런 사람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하늘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힘써 봅시다. 자, 오늘 뒤에 주보 뒤에 보면 나 주님의 기쁨 되는 아들, 이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들과 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기쁨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세상 것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요단강가에서 그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들려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1, 2분 간구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마음의 소리로, 또한 하나님 육신의 귀에 하나님 분명한 육신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고,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언젠가는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때까지 주님 우리 옆에서 기다려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넉넉하게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 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끔, 또한 마음의 소리로 들을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한도에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고,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언젠가는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 옆에서 기다려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열려진 저 천국을 향해서 당당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2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그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소리로 듣던, 육성으로 듣던, 성령께서 오늘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음성,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뒤를 따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니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심령,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